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된 것은 구원 받은 데 바로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이고, 또 우리가 그 현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미래적으로 앞으로 우리의 몸이 이제 거룩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우리 현재 삶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지난주에 그 이제 앞에 부분을 했고, 이제 후반부를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라는 거, 거룩하게 되는 거,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노력, 그리고 구원받으면 그냥 즉시로 성화되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화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는 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또 우리가 그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이 성화되어져 가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에 부분에 이 성화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노력하고 또 행하는 거, 이런 것이 성화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에도 지금 저기 비치해놨고요. 그, 맥스웰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은 이 책을 한번,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해서, 좀잘 정리해놓고, 굉장히 이제 우리가, 고전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책이 우리의 이제 이, 특히 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잘 설명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지으신 그 저자도, 이 린튼 스미스라는 이 선교사님도, 여기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라는 그 책에서 이 성화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내용을, 발췌한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라는 이 책의 내용에서 이 맥스웰 목사님이 우리가 현재적인 삶에 있어서 성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뤄가는가라는 것을 설명한 내용을 이제 이분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홍해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를 이렇게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박목사님이 그 출애굽기 강의라면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이것이 구원받은 이제 처음에 구원받는 것,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자라가는 것과 아주 모형적으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듯이, 그리고 유월절 사건 이런 것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이런 걸 통해서 나왔듯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과 이렇게 참 모형적으로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맥스웰 목사님이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맥스웰 목사님이 설명한 내용들을 좀 제가 참고하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이라는 이러한 약속을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줬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여호수아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죽은 이후에 너희가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이제 너희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사실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부분들과 우리의 영적인 그런 성장에 관련된 부분을 좀잘 매치시켜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의 대적들의 목을 발로 밟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의 지체들을, 즉 몸의 행실들을 죽여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여호수아가 그들의 대적들의 목을 발로 밟아서 발로 밟아야만 했었죠. 그리고 우리들 또한 이제 그들을 발로 밟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한 번에 점령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서서히 점령해 나갈 것을 설명했는데 바로 우리의 성화의 과정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받을 때 성화되는 것은 즉시로 되지만 우리의 성화의 삶은 서서히 되어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에 보니까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대적할까 염려하므로 내가 1년 내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불어나서 그 땅을 상속할 때까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는 평생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 영토를 계속해서 점령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즉시로 우리의 삶이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어떤 거는 잘 되는데 어떤 거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지난번 설명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너무 쉬워요. 돈에 대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얘기하죠. 저 사람 돈에 대해 개념이 없나 봐. 근데 돈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돈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예, 돈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살고 예, 이런 자유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에 매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이 정욕적인 것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욕적인 너무 자유한 사람이 있어요. 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또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잘해. 예,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뭐 누구나 가면 그냥 뭐 10분만 있으면 다 친해지고 친구야 막. 예.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은 너무 또 덜렁덜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이런 장단점이 다 있는데 우리가 이 성화되는 과정을 보면 저도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처음에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가 예수님 믿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나니까 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주신다고 약속했어. 이 말씀을 딱 믿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이 돈에 대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여기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즉 이제 여기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통과했어요. 그러면 내가 완전히 성화됐느냐? 근데 이상하게 이 돈의 문제가 다 자유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사람의 어떤 관계에 딱 갔을 때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때, 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때 우리가 또다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어떤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삶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통과했다고 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넓혀가는 이 가나안 땅이 조금씩 그 정복했듯이 바로 우리의 이 성화의 과정도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번에는 보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이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돈의 문제에서 자유로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은 그 지식에 대해서 정말 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더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제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 아 이제 지식에 대해서 자유로워. 그런데 또 어느 날 아 이제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오늘 이제 또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이 부분에도 자유롭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내가 이 돈의 문제가 자유롭게 되고, 어떤 뭐, 사람과의 관계가 자유롭게 되고, 어떤 지식이나 명예가 자유롭게 됐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거기서 내가 한번 정복했다고 해서, 이것이, 예를 들면은, 완전히 정복됐다고 우리가 할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성화되는 과정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조금씩 조금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과 비슷하죠. 그러나 그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타협하거나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했을 때그 땅에 있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정복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허용했을 때 다시 그들이 강성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시 정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이전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전진하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가 지났다고 해서 완전히 여기서 끝났다고 해서 앞으로 내가 이제 돈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통과했어도 또 하나의 전진해가고 또 하나, 한 과정을 지나가면서 성화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지나간 것도 여전히 우리가 늘 깨어서 경계하지 않으면 다시 그 부분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러한 새로운 영토를 계속해서 점령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 넘어 있는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가나안의 이 지역을 정복할 때맨 처음에는 이 조그만 지역에서부터 점점 멀리 갔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보다 더 강력한 일곱 민족과 대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분의 힘입어서 그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 생명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우리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소유를 차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이 육신의 영역들을 정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 가나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이 광야에서 이 뼈를 깎는 고생을 했는데 이 가나안 땅을 한 번에 완전히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이들은 어땠습니까? 또, 가나안을 정복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 데서도 또 한편으로는 막 육신적이고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이두 마음을 품은 것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럴 때, 이러한 이두 마음을 품을 때 그들이 어땠어요, 결국은? 예. 결국은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해서 전진하지 못하고, 정복하다가도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또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성화되는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믿음 안에 살기도 하지만 또 육신적인 삶에 있으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런 땅도 점령하지 못하면서 적과 꿀과 포도 열매를 맛보지도 못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주를 위해 아무런 포로도 잡지 못하면서 고국에서의 영광만을 자랑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두 마음을 품을 때 이와 같은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을 때 사실은 땅도 점령하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스웰 목사님이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두 본성, 즉,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두 본성 사이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성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내 육신을 죽은 것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여전히 죽은 것으로 처리하지 않아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우리 안에서 두 사람이 같이 살아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아담의 본성대로 살고, 어떨 때는 거듭난 새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막 짬뽕이 돼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삶이 우리 안에서 계속될 때 우리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나님과 자기 육신 가운데에서 막 그 싸우고 있었다가 결국은 어땠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아직도 정복할 땅이 너무 많다. 너희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 옛사람을 죽은 것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옛사람과 새 사람 안에서 두 사람 안에서 이 두 본성 안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열매 맺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또 세상에 있지도 못하고 이런 것이죠. 당신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맥스웰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인들로부터 곡물을 받으라든가 그들을 묶어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곡물이 아닌 죽음에 처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이라는 데를 왔어요. 여러분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 이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좀 잘 이렇게 이 그 좀 길들이고 좀 그래서 좀 하나님 믿는 백성 만들고 또 그들을 좀 잘 해갖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게 하면 그럼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해서 왜 가나안 백성들 다 죽이라고 했나? 너무 잔인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가나안 백성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이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설득해서 그들에게 곡물을 바치거나 그들을 변화시키거나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왜 그랬냐면 가나안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동성연애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섞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 본성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죽은 것으로 여기라 그랬지 옛사람을 설득해서 좀 착하게 만든다든지 옛사람을 잘 길들여서 좀 새사람을 좀 잘 따르게 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섞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백성을 쳐서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옛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옛사람, 옛 본성, 아담의 본성을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고 자기의 그 옛 방식, 자기의 옛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이 자기가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이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예요? 바로 이 가나안 백성을 죽이지 않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쳐서 죽이는 것, 즉 십자가의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성화라는 것이에요. 예. 가나안 백성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이 살아남으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요. 타락해졌잖아요. 결국은 타락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되었지만 현재의 삶에서도 단번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가나안 족속을 모두 죽여야 하듯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는 십자가를 적용하고 이것이 뭡니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때 박 목사님이 이제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여겨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그리고 십자가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를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부인. 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자기 부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예. 네.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지 않았으면 자기 부인할 필요 뭐 있어요? 예. 네. 살아서 열심히 일하면 되죠. 예.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자기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자기가 부인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자기가 부인되느냐? 언제 우리가 이제 이 자기가 부인될 때가 언제 자기가 부인되냐면 실패를 맛보고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실패를 맛보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이게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맨날 죄짓게 만드시나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죄짓고 지은 죄 또 죄짓고 그럴 때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너 죄 열심히 져봐 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게 하나님이 죄를 짓는 것이 틀렸다 나쁜 걸 아세요 죄 안 짓게 할 수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죄짓고 실패할 때 우리 이 자아가 쓸모없고 무익한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영토를 넓혀 가시도록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그 인도 나라죠. 인도에서 병든 채 주님의 군사로 살았던 그 에미 카르 미카엘이라는 그 자매가 한 고백을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인용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실로 고토의 길을 배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성도였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의 삶의 즐거운 일들 대신 고통을 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뭇거림과 도피행각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장미왕관을 쓰고자 합니까? 그분의 손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에는 보석이 끼워져 있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맨발로 샌들을 신고 다니셨는데 우리는 고급 양말과 신발을 신고 다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고생을 해보았습니까? 피눈물과 애끓는 상황과 조롱을 당해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느슨한 삶을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는 참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주님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삶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을 이 자매님이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성화되는 과정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점차 조금씩 조금씩. 그런데 이러한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질 때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두 마음은 뭐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런 두 가지 본성을 붙잡고 있는 교착상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되는 성화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옛사람은 죽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 여기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 부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기 부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패를 맛볼 때 자기 부인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의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에요. 로마서 7장의 바울은 자기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로마서의 7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은 그가 구원받기 전의 내용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을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 7장의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이 비참한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후에 이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전히 육신적인 모습, 정말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기 전의 내용이 아니에요. 자기가 예전에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건 예수님 믿고 나서도 내가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아담의 본성이 우리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깨달을 때 외치는 고백이 그것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어떻게 이 자아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자기의 이 자아가 이제 이 자아를 십자가에 이 죽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자아중심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기 전에 바울이 죽음에 넘겨지기 전에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의 이 실패를 맛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아라는 것은요 얼마나 이 끈질긴지 모릅니다. 아 정말 이 저도 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 삶에서 경험할 때 어떨 때는 너무너무 이 자아에 대한 이 괴로움 때문에 길 가다가 차에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제가 싫었어요. 아마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이런 실패를 맛볼 때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자기가 부인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아 이것은 내 자아라는 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처리되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제 자아의 승리를 이제 자아가 자아의 처리를 통해서 이제 승리를 맛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아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는 길 이 바울이 벗어났던 것은 어떤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자아의 삶을 청산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아의 삶을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믿음으로 여길 때 바라볼 때 우리가 자아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인간의 방식과는 달리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싶을 때 우리가 그럽니다. 에이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 내가 죽을 필요 없어요. 주님이 죽으신 걸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죽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내가 100번을 죽어도 우리는 자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순종하면 돼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죽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을 매 삶 속에서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 번 딱 깨달았을 때 이제 걸음마를 걸은 거예요. 걸음마 단계. 걸음마 단계를 걸은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생명을 매 순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현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매일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평생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나오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근데 자기 부인은 그냥 안 돼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냥 자기가 부인되면 참 좋죠. 근데 잘 안 됩니다. 실패를 맛볼 때 우리가 자기가 부인되는 거죠. 그렇게 참 우리 연약한 거죠.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당시에 수많은 범죄자들과 살인자들이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걸어가는 행렬들을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자주 이런 것을 경험했을 텐데,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이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다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어제 부부싸움 했거든.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다 용서하겠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저 형제는 용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되겠는데 나 돈 없이 못 사겠어요. 이게 이제 사람마다, 근데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안 되는 거, 정말 힘든 거, 다른 사람은 너무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옆에 있는 사람 보면은 돈이 없어도 잘 살아. 근데 저는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사람 있어요. 진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돈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오잖아요. 예수님 와서 선하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10가지 10계명 다 지켜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나한테 와라. 나를 따라. 그러니까 뭐라 하십니까? 고민하고 집에 갔어요. 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처리해야 될 십자가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만은 안 됩니다, 주님. 이것만 좀 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처리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저 형제 너무 싫어. 목사님이, 형제님, 자매님, 왜 교회를 나가시려고 합니까? 사실은요, 제가 저 형제 때문에 이 교회 더 이상 못 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교회 갔더니 더 어려운 형제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여기서 피했는데 저쪽 가니까 더 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을 만났잖아요. 자기보다 더 강력한, 자기를 10번이나 싹을 속인 라반을 만났잖아요. 자기는 형 한 두세 번 속였는데 라반 10번이나 자기 싹스를 속인 라반을 만났잖아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 인도하실 때 하나님 이것만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드디어 만날 걸 만났군요. 여기서 내가 죽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 처리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십자가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승리하는 삶 맛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잘 되면 다 할렐루야 하죠. 교회 와서 다 천사처럼 보이겠죠. 안 되니까 교회 올 때마다 다 힘들어가고 나는 왜 이럴까 이렇잖아요. 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전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